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21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21장 10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21장 10절 말씀 두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장 6절까지니까 그렇게 길지 않고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20장 1절 했습니다.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며 해산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구려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 번의 멸망설교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설교가 지난번에 끝났고요. 오늘부터 두 번째 멸망설교가 진행이 되고요. 29장쯤 가시면 세 번째 멸망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멸망설교라고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게 꼭 그 얘기는 아닌데 너무 좀 어두운 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사야서 말씀 좀 강해적으로 들으실 텐데 은혜가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본문이 길다 보니까요. 3 플러스 1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부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20장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군대 장관이죠. 아스돗을 보내서 아스돗을 취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스돗이 어디예요? 아스돗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적군 아시리아가 턱 밑까지 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턱 밑까지 온 상황에서 유다의 대응은 뭐였어요? 그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이집트라고 표현하죠. 6절에 보면 그들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였던 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시리아가 자기의 턱 밑까지 진격해오자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누구에게? 이집트에게 그런 거죠. 그렇죠? 달려가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마음에 되게 자랑스러울 정도로 안심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죠. 이집트가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장면들은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 적의 신흥제국 아시리아, 전통제국 이집트.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집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며 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마음에 평안을 한 자랑스러운 그 유다. 하지만 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이집트가 멸망할 것이고 거기 의존하던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한 이사야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보면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해를 좀 더 해보죠. 이 사람들은 왜 이집트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집트를 의지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집트잖아요. 천년의 제국. 천년 전에도 이미 대제국이었던 나라. 그리고 그때에도 이 나라를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나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민족이기도 이전에 이미 제국이었던 나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가족이었을 때 이미 제국이었던 나라. 한 번도 몰락한 적이 없는 제국. 그 때문에 이집트를 믿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라는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된 거였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적용으로 가보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에게 익숙했던 방식,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 이제까지 내가 해결하던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삶의 문제를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삶의 문제에서 해오던 방식으로만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20살에 맞이한 인생과 30살에 맞이한 인생이 다르고 30살에 맞이한 인생과 40살에 맞이한 인생이 다르고 그 상황 상황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집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학교 때 마음으로 직장 가면요, 직장이 이상한 곳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방학을 안 하지? 왜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지? 우리는 왜 이렇게 친해지지 않는 걸까? 왜 난 여기가 편안하지 않을까? 학생 마인드로 직장에 서 있으면 그곳이 나쁜 곳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얻기 힘듭니다. 싱글 마인드로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얘가 나한테 딴 여자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왜 얘가 나한테 딴 남자 만난다고 뭐라고 하지? 왜 얘가 내 취미생활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왜 얘가 내 돈을 쓰지? 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으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는데 아직도 신혼인 것처럼 살아가면 문제가 돼요. 삶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전의 방법만 고집스럽게 대응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하던가 아니면 삶의 현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지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지점뿐만 아니라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맨 아랫사람을 일할 때 일하는 방법과 중간관리로 일하는 방법과 헤드로 일하는 방법은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으로 일하는 방식대로 아랫사람일 때 일을 되게 잘해서 그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 헤드가 되면요 그분 모시기 되게 어렵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자기가 헤드인지 알아도 그분 모시기 되게 어려워요. 맨 아랫사람인데 자기가 중간관리자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쫙 모아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취향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다가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개의치 않고 주체적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고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각자가 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문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간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접근하는 지점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1번의 방법을 쓰는 건 고등학교 때죠. 이 반에서 내 마음에 드는 그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이나 사회에서도 그러려고 하면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은 내가 좀 아랫사람일 때, 내가 좀 억압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지점 가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건 굉장히 좋지만 어느 지점은 내가 공동체 적이어야 되는 지점들도 생겨요. 더불어서 지내야 되는 지점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써오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스럽게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가느냐에 대한 지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간 우리 가운데 숙제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게 이들 가운데 올무가 됩니다.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기보다 어느 점에 그냥 익숙해지는 그 방법을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붙잡고 있는 이 유다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방법을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사람이 2, 3년 정도 삶을 살았다면 내가 삶을 사는 방법은 확장되고 깊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왜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직장에 다녀도 1년차, 2년차, 3년차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죠. 근데 내가 3, 4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3, 4년 전에 내가 살아가던 방법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한다면 나는 혹시 내 방법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아, 멸망할 뻔합니다. 여기서 망하진 않죠. 그쵸? 큰 위기를 닥칩니다. 그쵸? 망하는 건 그 다음이고. 큰 위기를 닥칩니다. 이집트가 나를 지켜준 거라고 생각하면요, 속 편해요.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 이집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속은 편해요. 하지만 그 속편함이 자기를 더 코너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오랜만에 멸망설교 돌아와서 제가 좀 이렇게 소리 안 지르고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멸망한다 뭐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상처하실까 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오전에도 이렇게 했더니 졸리냐 그러는데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 정제된 언어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잠언 1장 31절에서는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일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는데 삶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살아가는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안일함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을 읽어보시면 자주 안일함은 완고함, 교만함, 어리석음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일함을 게으름으로 연결되는 지점보다 완고함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일함은 그냥 그 사람이 좀 게으르게 좀 완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래 해오던 방식을 붙잡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완고함, 이 안일함이 그 사람의 성장의 기회를 갉아먹습니다. 훨씬 부드럽지 않아? 갉아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갑시다.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인생을 지금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요,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봐요.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이 관점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아무리 봐도 상황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아시리아만큼 센 데는 이집트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 혼자 싸워? 그러면 쳐들어온 아시리아랑 내가 싸워? 아,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을 깊게 하잖아요. 그럼 생각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면 이집트와 최적의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집트의 군대가 빨리 우리 지역으로 진주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싸움을 싸울까? 깊게 고민할수록 거기에 빠져서 깊어지겠죠. 그렇죠?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의 전환은요,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관,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보는 안경에 맺혀 있어서 새로운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가 객관적으로 진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그렇죠? 이걸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새로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들이 듣던 단어죠. 이렇게 다리에 불 켜놓는 거 이런 거 조명이에요. 그렇죠? 조명. 그 단어예요. 왜요? 근데 그 조명이 얼마나 팩트를 바꿉니까? 여러분 한강의 여러 가지 다리 중에 몇 년 전만 해도 조명이 없었죠? 조명이 없었던 한강다리와 조명이 있는 한강다리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조명이 없을 때는 그냥 우울한 그림자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다른 뷰가 켜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관점이 켜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조명이 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혀 다른 건축물이나 예술품으로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물로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리였던 것이. 그게 뭐예요? 관점의 전환, 조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 관점에 매여 있어서 매여서 보니까 봐도 봐도 답이 없고 막다른 골목뿐이고 이게 최선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문제고라고 되었었던 그 부분에서 내가 다른 뷰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 오늘이 전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조명의 은혜입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이들 가운데 조명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명의 은혜를 얻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히스기야 스토리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그 조명을 얻죠. 아시리아랑 히스기야가 싸우기로 결정하죠. 이집트의 도움 없이 혼자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명의 은혜예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아, 쟤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얘네들한테 하는 방법밖에 뭐가 있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사야가 그들 가운데 새롭게 조명했더니 어때요? 얘들도 쟤들한테 못 이겨요. 얘들한테 가서 해봐야 될 일이 아니야. 첫 번째, 그럼 뭐예요? 비참과 울밖에 안 남잖아.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원래 너희들 힘으로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너희가 죄된 인생, 소비한 인생, 낭비한 인생을 살아와서 지금 네 안에 역량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모양인 거야. 아, 후회와 회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싸우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싸우실 거야.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고백을 회복하고 군사를 회복하고 성벽을 증건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싸워나가자. 그리고 전투, 그리고 승리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전혀 달라져요. 조명이 바뀌니까. 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조명이 유다의 전체 시선으로 물들어갈 때, 유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상황에 끼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을 자기를 인지하며 그것들을 구현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명의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욕망, 내 상황, 내가 경험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너의 오늘은 이런 의미다. 이 시기에 네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다. 네가 지금 이런 사람으로 서야 한다. 너의 오늘을 이렇게 보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오늘에 대한, 우리의 하루에 대한, 우리 하루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오늘의 의미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비추시는 그 조명하심이 있으십니까? 이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21장 바벨론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첫 번째를 기억하시면 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엔 대상이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2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식탁을 베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내 과거가 잘 돼 왔어요. 그 잘 되어온 과거를 통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오늘 내가 누릴 거예요. 근데 혹시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놓고 누립니다. 혹시 적병이 오지 않는지. 그럼 완벽한 삶이잖아요. 잘 되어온 과거를 통해서 풍성한 오늘이 있어서 그 오늘을 누리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 요소에 대비해서 대비책들을 세워놓은 삶. 이게 현재 바벨론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거의 형태적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 포인트 보이시죠? 잘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까지 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손만 뻗치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돈, 시간, 여유, 사람. 이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가 걱정이에요. 파수꾼을 세워놨잖아요. 파수꾼이 미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가 사실 되게 크겠죠.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사야가 보기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사야는 이 사람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되게 한심하다고 평가합니다. 왜요? 여러분 경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어요. 경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알람이 무슨 일이 생기자마자 알람이 울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알람이 울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대기조가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나가야 된 대기조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알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람의 의미는요. 알람이 울리면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응할 준비는 안 하고 있으면서 알람만 만들어 놓고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경보를 울리도록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을 깨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도둑이 나를 깨웠어. 근데 내 옆에는 전화기도 없고 뭐 가스총도 없고 흔한 몽둥이 하나가 없어. 그럼 내가 깨어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보기엔 이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알람을 만들어 놓고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용가죠.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풍요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걸 누리고 살아요. 하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되니까 대비해야 되죠. 대비를 어떻게 해요? 사실 경보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인생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재테크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내 학식을 올려놨다고 해서, 이 정도로 내 내면을 다듬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내가 해놨으니 이걸로 얼마든지 미래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요? 여기선 태풍 같은 적군이라고 표현하는데, 태풍이 울면 날아갈 것들, 내 위치이건 관계이건 무엇이건, 사실은 태풍이 오면 날아갈 것들을 그냥 세워놓고는, 파수꾼만 세워놓고는 내 인생의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유다의 아니라, 안 잘 될 거야. 이집트가 해결해 줄 거야. 상황이 좋아진 바벨론의 아니라, 이젠 누리면 되지 뭐. 앞으로 대책도 우린 다 있어.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대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의 아니람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도 뭐가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하죠. 조명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조명이 바벨론에게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방패를 닦을 때라는 조명이 그들한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명보다 한 가지 더 나가서 방패를 닦는 것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응용해서 얘기하면 조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명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 성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방패를 닦는 것,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깨달은 오늘의 의미를 대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거 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고민이 너무 없는 사람도 성실하지 못해요. 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 고민 많음과 고민 없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삶의 긴장감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의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이라는 긴장감이 드니까 아 어떻게든 되겠지.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도망가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지점, 그 긴장감을 싫어하는 지점을 뭐가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조명하심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의 의미는 이거야. 그러니까 넌 이걸 하면 돼. 라고 조명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에 치를 것도 없고 막연한 낙관에 빠질 것도 없이 오늘 해야 될 오늘의 의미대로 오늘을 할 만큼 오늘 할 일들을 해요. 그냥. 이런 걸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평안합니다. 오늘의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만큼 오늘 일한 사람, 오늘 움직인 사람, 오늘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어요. 지나친 낙관으로 게으름을 부렸던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죄책과 불안이 있습니다. 지나친 긍정으로 게으름과 낙관에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니라는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 마음 깊이에서 느껴요. 뭘?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내가 내 인생에 떠밀려가고 흘러가고 있지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걸 느껴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끌고 가고 있지 못한 걸 느껴요. 관계도 내 맘 같지 않고 일도 내 맘 같지 않고 옆 사람이 보기엔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관계도 일도 삶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점 가운데 있다는 걸 마음 깊이에서 느낄 때가 많아요. 왜요? 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이 앉아있는데 인생의 숙제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낄 때 이 사람이 그 긴장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는 마음에 완고해지고 안일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좀 사람이 거만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안일함. 안일함을 극복해야 되는 조명. 그 조명을 우리가 내 성취되게 하는 성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결론부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오늘 주제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스로 안일한지 안일하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명은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엄마 돼지가 있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늑대가 곧 올 것이니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아이는 뭘로 집을 지었습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세 번째 아이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늑대가 막상 나타났을 때 나타나기 전까지 첫째와 둘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셋째를 비웃었죠. 하지만 늑대가 막상 나타났을 때 늑대가 바람을 부니 지푸라기가 다 날아갔고 늑대가 바람을 부니 나무가 다 날아갔고 늑대가 바람을 불어도 그 벽돌로 지은 집은 날아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에는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가서 결국 셋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에는 첫째도 잡혀먹었고 둘째도 잡혀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의미를 전달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왜요?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결국 아 그냥 지푸라기 지어놓고 놀다가 도망가서 셋째 집에 얹혀 사는 첫째가 가장 큰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걔는 오리지널 버전에서 잡혀 먹습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동화책을 보면요 요즘 것들은 좀 교훈적이고 막 그런데 옛날 거 되게 독해요. 성냥팔이 소녀도 다시 읽어보세요. 괜찮아? 걔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 결국 네, 여러분 다 이상해. 좀 안데르센은 약간 무슨 문제가 있어 사람이 너무 읽어주지 마세요. 근데 한국어는 다 순화시켰어요. 괜찮아요. 다 안 죽어. 셋이 결국 행복하게 살아. 그렇죠? 돌아오셔야 돼. 왜? 왜 갑자기 동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그래? 날 봐. 네,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알아보시고. 포인트 세 번째.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뭐예요?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자기가 이 대안을 왜 세우고 있는지 몰랐어요. 집을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됩니까? 늑대가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인 걸 고민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시키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쵸? 내가 이 대안을 왜 세우고 있는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했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일 왜 하시죠? 공부 왜 하십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영적 성장한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건강한 사회적 자아를 찾고 사회에서 내 위치를 갖고 살아갈 내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시점에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하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만큼 남들 하는 만큼 빨리 끝나는 만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날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 원래 이거보다 10배 독하게 할 수 있어 알지?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에 맞게 현재 의미를 다시 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대안이 아닌 대안을 갖고 대안인 줄 알았어요. 오늘 스토리의 가장 큰 부분은 그겁니다. 모든 안일함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대안이 아닌 것 같고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을 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진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대안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내가 결혼해서 꾸리는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안정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조명이 나의 안정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의미가 이거라고 하셨다. 나에게 이곳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그의 안정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안정감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고요.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게 그의 안정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안정감은 자기의 왕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군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다윗의 안정감이었어요. 예수의 안정감은 예수의 제자들의 안정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게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것이 자기 안정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는 것이 자기 안정감이었습니다.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명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조명은요, 위에 있는 자 앞에 앉아있는 종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나열하면서 조명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기는 어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조명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찬 자라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오 주여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집트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주여 이집트에게 승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다가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걸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를 불려서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 그게 우리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저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지. 그 나라의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유다가 동등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을 받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셔야 되는 건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당신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난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난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는 걸 기억하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조명이 아예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때때로 주의 조명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의 안경을 썼다가 나갈 때 이걸 벗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잠깐 주의 안경을 꼈다가 낮에는 그걸 벗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회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조명은 받는 것만큼이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내가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조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지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제가 안일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만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서 조금 안정감 있게 살던 나를 딱 벌떡 일어나게 해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금 며칠 있다 큰일 나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그래 뭐라도 시작해보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해하세요. 지금 쉴 때예요? 쉴 때면 쉬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쉴 때인데 안 쉬는 건 자만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시면 쉬십시오. 그렇죠? 쉬면서 막 불안해하고 쉬면서 막 조급해하고 쉬라고 하는데도 쉬질 못하고 뭐든 꼭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할 때 쉬어서 가져야 되는 힘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쉴 때입니까? 배우셔야 될 때입니까? 인내하셔야 될 때입니까? 인내할 때는요 참는 게 최고예요. 유일하게 그게 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인내할 때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질 때입니까? 성실할 때입니까? 싸울 때입니까? 미친 듯이 무엇인가에 내 인생을 쏟아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제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얘기했죠. 개척 첫해 난 뛰고 싶은데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 답답해. 막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것 좀 해보라고. 저것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 때에 맞게 조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좀 있잖아요. 전 조명은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 문제는 순도의 문제. 내가 거기 얼마만큼 기억하고 집중하는 문제가 제 싸움이에요. 알아요. 근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분산되는 거죠. 이게 조명의 은혜. 그러니까 조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조명의 은혜가 나한테 다시 한번 있어서 내가 그 시선을 유지해야 되니까 저도 여전히 그 조명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살아갈수록 소중해요. 처음에 한 번만 알면 되는 줄 알았을 때는요, 이 단어가 무슨 초급반들이 쓰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조명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성실. 그렇죠? 뭘 할 줄 알고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삶은 이런 겁니다. 삶은 지나치게 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엄청난 인생과 세상에 대한 뷰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라고 여러분 혼자 세상을 다 바꾸든지 거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삶은 아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풍요롭게 해서 내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큰 방향을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오늘 해갈 것을 알아서, 하지만 결국 이 오늘 해가는 하루하루가 나를 거기까지 이끌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멀리 있는 푯대를 보고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대를 내 발 앞에 비추는 등불을 들고 내가 이 산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 않게 글로 걸어가는 것. 멀리 있는 푯대는 나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지향점을 가르쳐 주죠. 가까이 있는 등불은 뭘 가르쳐요? 내가 오늘 실족하지 않게 내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있는 지향을 바라보며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앞에 인도할 만한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실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왜 성실의 삶에서 벗어납니까? 표대를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지향을 보지 못하면 성실의 삶에서 벗어나죠. 어디로 걸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실의 삶에서 벗어나요? 내가 이 내 바람만 보이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전체 지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쭉 어떻게 한 걸음도 안 빠지고 지름길 쫙 빠지면 그때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실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실의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전체 지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등불과 저기 있는 표대 사이가 암흑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걷기를 포기하고, 왜? 미국에 갔다가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라는 생각들을 포기하든가, 혹은 큰 지향을 잃어버려서 내가, 혹은 오늘의 은혜, 오늘의 조명하심, 그것들을 잃어버려서 자꾸 내 앞에서 빠져나가고,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향을 보고, 지향의 등대를 보고, 지향의 표대를 보고, 오늘의 발걸음을 치는 등대, 내가 그 불빛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실이며 이런 삶 가운데 가장 큰 평안이 있다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 플러스 알파를 하고 마칩시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이 유다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얘기하고 있는, 더 많은 이미지로 얘기해, 독특하게 멸망성경 첫 번째보다 여기서 독특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이사야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벌거벗고 다니라고 하죠. 그렇죠? 띠를 풀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벗으라고 할 때 한 이틀 정도 할 줄인데 3년 정도 하라고 하죠. 요즘에 목회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일을. 뭐 시키시는 거예요? 행위예술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으로 뭘 증거한다고 얘기합니까? 3년 뒤에 이집트가 이렇게 벌거벗고 끌려갈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추함이에요. 그렇죠? 성인 남자가 벌거벗으면 추하잖아요. 뭐 이사야가 뭐 여기 뭐 식스팩 있고 막 그랬겠어요? 둥글둥글한 몸이었겠지. 깡마른 몸이든가. 그렇죠? 추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 드라마, 요즘에는 미국에서 하도 선정성인 걸 강조하면서 고증을 하면서 로마 시대 드라마들을 보시면요, 노예들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옷 입고 다녀요? 아니요, 노예들이 거의 벽을 벗고요, 이것만 묶고 이렇게 다녀요. 여자든 남자든. 그렇죠? 로마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묶어서 세워놓으면 몸 전체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게 사야 되는 물건이니까, 어디 가려놓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겨놓고 보고 평가해서 사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자가 벗었다고 막 들어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선자가 벗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요 몰락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종처럼, 그렇죠? 노예처럼 비참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왜 벗고 다니셔라는 느낌에서는요, 비참하게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어감이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존귀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인정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3년간 비참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렬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행위예술적인 메시지. 이사야가 혼자 종교적인 견해를 통해서 다 차려입고 회의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집트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외교정책에 대한 종교 분야의 건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열렬하게 자기 비참함을, 자기 마음의 처절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바벨론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안의 요통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요즘에도 그렇죠, 가장 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 하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근데 본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해산하는 고통처럼 큰 고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입장에서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그 파수꾼의 망대에 서 있는 입장에서 얘기해요. 내가 파수꾼의 망대에 서 있어요. 이사야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황상처럼 것이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저게 미친 듯이 대군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을 보면. 근데 왼쪽을 보면 성 안에서 얘들을 술 처먹고 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있는 파수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죠. 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술 먹고 놀고 앉아 있어요. 이 고통, 이 벌거벗은 선자의 간절함, 그리고 이 파수꾼의 입장에 서 있는 이 고통, 이거 이사야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멸망설교에서는 이 지점이 좀 더 드러납니다. 이게 이사야의 심정이에요. 그 반대의 느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집트가 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파수꾼 세워놓고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여러분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감 넘치고 편해요. 이렇게 될 거야. 자신감 넘치고요. 속 편해요. 네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이 함정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아예 아니람의 함정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내 편한 걸 굉장히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편한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아니람의 함정이 한번 빠지면요. 웬만해 헤어나오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속이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속이 엄청 편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속이 편한 만큼 이사야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속이 좀 덜 편하면 이사야의 마음이 좀 덜 뒤집어질 텐데 얘네들이 너무 속이 편해서 이사야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속이 너무 편하고 하나님은 속이 너무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이 이런 의미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인생의 기회를 불평하느라 낭비하고 안일하느라 낭비해서 오늘을 오늘답게 쓰지 못하고 그래 다 좋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좋아. 다 좋아. 다 편해. 이젠 됐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건데요? 너무 내 스타일인가?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 많이 마음에 안 드셔도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셔도 오케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그래도요, 오늘 살아야 될 그 오늘을 사세요. 그 마음에 안 듦을 여러분들의 막삼의 정당성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건데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렇게 할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뒷감당까지 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고 주의 빛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주 앞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난 편한데 왜? 난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이걸 누가 깨요? 신도 못 깨요. 신도 못 깨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이 사회를. 신도 못 깨고 아는 사람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해요. 걸어 나오십시오. 완고하시다면. 아니라시다면. 누가 나를 못 깨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걸어 나오셔야 돼요. 결론. 사람은 성장합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몇 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지셨다면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 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많이 그래도 걸어왔다면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리고요 기대감을 가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또 인도에 가실 거예요. 당장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 문제가 있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점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점은 없어요. 하지만 많이 걸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을 칭찬하십시오. 오늘은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몇 년 동안 같은 데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같은 데서 계십니까?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갈수록 자신감이 넘칩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막상 인생의 손에 안 잡히는 기분이십니까? 그럼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아니랬던 건 아닌지. 삶은 나에게 항상 가르쳤을 텐데 내가 귀를 닫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서 삶이 똑같아 보이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시 걸으시면 됩니다. 바벨론도 다시 걸었으면 돼요. 일어나서 방패를 닦기 시작했으면 됩니다. 그렇죠? 유다도 정신을 차렸으면 돼요. 그 유다는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를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위대한 아시리아에 대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벌거벗고 설교한 보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일의 자리에 앉으셔서 거기 너무 오래 서 계셨다면, 거기가 정상인 것처럼 앉아 계셨다면 다시 한번 툭툭 먼지를 털어내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배우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조명하심. 네가 지금 어느 때이다. 네가 지금 어느 때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인내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일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지금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얘기하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준이 편안한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요즘에 속 편하고 생각 편하니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잘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거 잘하고 계시면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 한 걸음 걷고 계시면요 결국 다 잘 될 거예요. 그것만 고민하세요. 지금 난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거 외에 너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지지 마시고 그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 고민만 풀으세요. 나머지는 주가 하실 것입니다. 주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느라 걱정하느라 혹은 자만하고 완고하여 이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의미를 주님께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주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의 성화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